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10월 26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최근에요, 한국 전라도 광주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든 20대 청년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청년 한 대여섯 명이 골목 곳곳을 돌면서 버려진 종이커피잔, 담배꽁초, 찌그러진 캔, 상가 전단지 같은 걸 쓰레기 봉투에 담는다고 해요. 정해진 시간도 없고 참여 인원도 들쑥날쑥이고 어떤 날은 많다가도 또 어떤 날은 청년 혼자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들의 정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선행을 하기 위한 소모임, 쓰레기를 줍는 이들이라는 뜻을 가진 수줍이들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 수는 쓰를 약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줍이가 어떻게 결성되는지 봤더니 전남대학교의 한 철학과 졸업생 그리고 경제학부 신입생이 주축이 된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 변화를 이끌기 위한 모임이라면서 주변 분들의 응원으로 매일 활동이 더 알차지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담배꽁초를 모을 수 있는 깡통을 골목 곳곳에 배치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경고하는 벽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해서 부착할 거라고도 하네요. 이 젊은이들이 정말 말없이 실천하는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거리도 사람들의 마음도 다 훨씬 더 깨끗하고 화사해지고 있다네요. 이런 젊은이들이 바로 나라의 희망이고 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통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 어제 세상을 떠난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의 발전사도 들려드릴 거고요. 한국에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부터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소확행 뉴스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변함없이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해상에서 벌어진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이 유엔 무대에서 정식 논의됐습니다. 토마스 오웨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 시간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주위엔 한국 대표부도 북한을 향해 진상규명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6.25 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4일 외교부는 최근 시 주석의 6.25 전쟁 관련 발언에 대해 한국 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총회를 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최고 수준 제재 국가인 블랙리스트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2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FATF 마커스 플레이어 의장은 북한과 이란의 지위는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과 관할 당국이 이들 국가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적용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의장은 북한과 같은 나라와 그들의 네트워크는 제재를 회피하는 데 더 똑똑해졌다며 우리도 더 똑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됩니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63명을 대체 복무 여원으로 처음 소집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의 가수 상위 1%가 연평균 300만 9천 달러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들이 가수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4년에서 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익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연소득은 총 3억 6천만 달러로 소득 계층별로 보면 상위 1%인 63명이 1억 9천만 달러를 벌어 전체 가수 소득의 5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슈가르 지구에서 하루 만에 137명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더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카슈가르 지구 슈푸현에서 한 17세 여성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환자의 밀접 접촉자와 또 그들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벌인 결과 25일 오후 2시까지 13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관영 중국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카슈가르 지구 방역지휘부는 즉각 1급 대응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들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월요일 문을 열어보나요?
네, 북중 국경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봉쇄가 됐고 또 북한과 중국을 오고 갔던 국제열차 운행도 네. 중단이 됐는데 국제열차 운행을 두 나라가 합의한 걸로 최근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요. 북한과 중국 당국이 최근에 다음 달 30일부터 국제열차 운행 재개를 합의를 했고
예.
열차가 운행이 되면 중국인 관광객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재개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이 됐는데 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제안을요 북한 당국이 먼저 혹시 한 건가요?
중국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이제 국가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소식통은 예.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유엔 대북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 재개라는 이런 민간 영역을 통해 북한을 도우려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북중 무역이 굉장히 위축됐었잖아요. 그럼 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북중 무역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
국제 열차 운행이 진행이 되고 또 관광 재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무역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면 개방은 아닌 것 같고 다음 달 말에 이제 운행을 일단 재개하기로 한 이유는 한 달 정도 이 코로나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예.
확산이 안 되면 그걸 좀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거라고 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또 열차 재개
네.
합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을 말했고요. 지금 중국이 이제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하면서 막
네.
이런 막 그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 국제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우선은 조금 한 달 정도의 어떤 유예 기간을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북한은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도 예. 뭐 방역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전면적인 관광객에게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인원을 좀 늘려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관광객이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공식 네. 건강 확인서만 있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을 했고 예. 다만 그 청도 그러니까 칭다오 출신자와 해당 지역을 체류한 사람은 무조건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12일에 네. 그 칭다오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10명이 발생을 했기 예. 때문에 좀 이 지역을 배제하고 좀 관광객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중국인 관광이 시작이 된다면 방역 조치는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양측은 일단 국제 열차 탑승 인원을 그 평소 예년보다 3분의 네. 1로 줄여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고. 관광지도 평양과 금강산 두 곳으로만 우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런 유입들을 막기 위해서 방문 인원이나 지역 제한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뭐 이런 구상들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그 외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나요?
기존에는 그 네. 중국 관광객 외화 소지의 한도를 뒀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중국인들이 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에 그런 그 외화 그 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네. 관광객 인원이 줄기 때문에 돈을 한정을 하면 이제 북한에서 사용하는 네. 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외화 소지 한도를 좀 없앤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북한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면서 방역도 잘 이뤄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도 이제 강원도가 추우니까 네. 김장을 좀 빨리 예. 하거든요. 북한 네. 더 추우니까 10월 중순이면 이제 김장을 하긴 하는데
벌써 김장 시즌이네요.
네, 네. 네. 양강도 해산시에서 겨울철 김장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중순이면 김장을 시작하곤 했는데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않겠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걸 보면 보통 북한에서는 이렇게 김장을 네. 반년 식량을 마련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포기할 정도로 좀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김치가 사실 한국에서도 네. 뭐 밥이랑 김치만 있어도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힘들기에 김장까지 포기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예. 한 장사꾼이 최근에 하루에 북한 돈 5천 원을 네. 버는데 이게 쌀 한 1kg 가격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작년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서 이제 네. 쌀 1kg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김장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겨울철에 쌀을 마련하거나 또는 땔감
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장은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많다는 예. 겁니다. 그럼 그럴 만큼 좀 여러 세대에서 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밥 주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네. 내린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아무쪼록 뭐 다가오는 겨울 맞이를 다들 잘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샤이니, 인피니트, 하이라이트 등등 2010년을 전후에 데뷔한 한국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요. 군대에 갔다가 한 명씩 제대를 하면서 활동을 서서히 다시 이어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샤이니는 2008년에 데뷔한 인기 그룹이고요. 이 샤이니 멤버들도 군대에 갔다가 하나 둘 제대를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15년에 발표한 샤이니의 뷰 함께 들어보시죠.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 미치 검은 미치 퐁듀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였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이미 지난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고 6년 5개월 동안 투병 중이었어요.
네.
25일이었죠. 새벽 3시 59분경에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한국과 세계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삼성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42년생으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박두울 여사의 3남 5녀 중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87년에 삼성그룹 2대 회장 자리에 올라서 26년 넘게 그룹을 이끌었죠. 이후 과감한 투자와 혁신, 1등 품질주의로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전자회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건희 회장입니다.
네, 자,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2세죠. 2세 경영자로 취임 후 자신이 창업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제2의 창업을 일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1990년대 초에 큰 결심이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떤 네. 건가요?
네, 대표적인 이제 어록이 있죠. 지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을 소집했는데요.
예.
이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로 유명했죠.
네.
그러면서 새로운 경영 선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회자되죠.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이 네, 뭔가 맞습니다. 바꿔야 될 때면 이런 말들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네. 회자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건희 회장은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나서 경영 전 부분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때 혁신의 출발점을 사람으로 보고 나부터 변하자 이런 구호를 내걸었죠.
네.
네, 인간미와 도덕성, 예의 범절 등을 삼성의 전 직원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내세웠고요. 또 기본적으로 양을 중시하던 기존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서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영의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네, 자, 그런 일들을 토대로 실제 이 회장이 삼성그룹에 가져다 준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건희 회장은 이제 학력과 성별, 직종 등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채 학력 제한을 폐지를 선언했어요.
네.
이제 삼성은 이때부터 서열식 인사 기조가 아닌 능력급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도 지원자들의 학력이나 출신 같은 그런 것들 이제 상관없이 예. 자체 시험을 통해서 임직원을 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 시험은요. SAT, SSAT라고 부른 입사 네, 시험인데 정말 학점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점수로 처음에 이제 1차 면접을 볼 사람들을 거르더라고요. 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삼성그룹은 명실상부 세계 1위의 전기전자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삼성이 여기까지 온데 반도체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74년에 이런 불모지나 다름없던 환경에서 반도체 사업에 착수했어요.
네.
예, 반도체 사업이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고 한국과 세계 경제 미래의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런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1984년에 휴대전화나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이라는 거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네.
이후 꾸준히 성장하면서 1992년 20년간 그 후 계속 20년간이죠.
예.
D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달성 중입니다.
네. 자, 반도체 분야에서는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성과도 여럿이 있다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역시 이제 반도체 분야 세계 시장 1등 점유율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네.
2001년에는 세계 최초로 4기가 D램이라는 걸 개발했고요. 또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64기 NAND 플래시라는 걸 개발했어요.
네.
또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30나노급 4기가 D램 개발과 양산에 성공했고요. 또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4기가 D램 양산 등의 기술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반도체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냈지만 또 계속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또 더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데 반도체 도약뿐 아니라 삼성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타치폰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타치폰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은 인터넷 사용도 함께 가능한 스마트폰이지만 1990년대만 해도 이런 타치폰이 아니라 손전화, 그러니까 이른바 예. 휴대폰이었죠. 삼성은 이제 반도체 성공에 이어서 손전화 분야에서 애니콜 신화라는 것도 창출해냈어요.
예.
애니콜은 당시에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손전화의 제품명입니다. 신경영 선언 이후에 이건희 회장은 반드시 한 명당 한 대의 무선 단말기를 가지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전화기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어요.
네.
반도체에 이어서 손전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해질 것인지를 다시금 정확히 예견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뭐 지금이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걸 예견하는 것은 뭐 보통 선견지명이 아니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미래를 보는 눈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손전화와 관련해서도 도약의 계기가 된 일화가 있어요. 1995년 3월 9일 이건희 회장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손전화 중에서 불량품을 모두 태우는 이 극약 처방을 내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역시나 회자되기도 그쵸. 했죠.
예.
당시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는 이 품질을 강조한 현수막 옆에 임직원 2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임직원들이 회수한 불량 손전화 등 15만 대를 해머로 부수고 이를 불태웠어요.
세상에.
네, 그렇게까지 극약 처방을 하면서 불량품을 팔다니 고객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 회장은 임직원들을 꾸짖었다고 하네요.
네, 예. 뭐 이 이야기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불렀었어요.
예.
그 사건 이후로 사실 삼성의 손전화가 본격적으로 도약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가 많이 임직원들한테
네.
큰 어떤 도약의 계기를 예. 발판을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이전 손전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3%에 네. 불과했어요. 여기에서 불량률이 11.8%에 달해서 품질 논란이 있던 시기였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니콜 화형식 사건이 조명을 받았고 그를 통해 품질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 이후 4개월 후에
네.
이제 삼성의 한국 내 손전화 시장 점유율은 5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요.
네, 맞습니다. 마침내 1995년 8월에는 삼성전자의 애니콜이 당시 전 세계 손전화 시장 1위였던 모토로라라는 기업의 제품을 제치고
네.
51.5%의 점유율로 한국 내에서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이제 모토로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 이 모토로라 손전화를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만 모토로라 손전화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상당한 상징적인 일이었던 거죠.
아, 그러네요. 모토로라가 다른 나라에선 다 점유율 1위인데 한국에서만 삼성전자 때문에 1위를 네. 못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손전화가 사실 승승장구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또 위기가 있었고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이것도 스마트폰 그러니까 타치폰의 등장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혁신적인 네. 사건이었죠. 지난 2007년에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이 아이폰이라는 타치폰을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삼성도 대항마로 또 다른 손전화 옴니아라는 걸 내놨는데요.
예.
하지만 성능과 편의성은 이제 아이폰과 비교해서 뒤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건희 회장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네.
타치폰과 비교해서 손전하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삼성은 과감히 옴니아를 단종시킵니다.
네.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이제 모토롤라처럼 외국의 대형 손전화 업체죠. 노키아 같은 기업,
네.
핀란드 기업이죠.
예.
타치폰이 등장했는데도 그냥 손전화 시장을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소비자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선택이었죠. 해당 기업이 다 부도가 나기도 했고요. 반면 이제 삼성전자는 옴니아를 단종시키고 또 연구 개발 끝에
네.
타치폰인 갤럭시 S 시리즈를 내놓게 됩니다.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사실 뭔가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정말 뭐 결단력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애플사의 아이폰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죠.
네, 그랬었죠. 하지만 그 기술력 차이를 차츰 줄여나가면서
네.
점점 더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게 됐고 결국 삼성전자의 갤럭시 타치폰이 2012년부터 애플사의 아이폰을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네.
2013년에 나왔던 갤럭시 S4 타치폰이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타치폰의 활약에 힘입어서 삼성그룹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 삼성그룹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삼성의 세계 1위 제품은 약 20여 개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네.
대략 타치폰, 텔레비전, 뭐 반도체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현재 20개 품목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덕에 삼성전자의 2020년 기업 가치는 623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셈입니다.
네, 사실 그 삼성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가 세계 여러 나라 뭐 퀄컴이나 인텔, 엔비디아 뭐 이런 여러 반도체 업체의 제품을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생산해주는 그런 파운드리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삼성그룹이 아닐까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예.
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 이건희 회장의 능력이 주요했는데 실제 숫자상으로는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이건희 회장 취임 당시에 삼성그룹의 연 매출은
예.
88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꾸준히 성장해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2018년에 공식적으로 3,4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30배가 넘게 증가한 거죠.
네.
기업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가총액도 8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 급성장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 취임 후에 기업 가치가 30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술에 의해서 풍요로운 디지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건희 회장의 믿음에 의해 가능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네.
이건희 회장이 그런 것들을 잘 꿰뚫어본 것도
네.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은 양보다 질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27년간 삼성그룹을 이끌었죠.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삼성그룹이 지금의 반도체, 타치폰 분야 세계 1위 업체로 올라서게 하는 등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일대기를 살펴본 셈인데요. 자, 오늘도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크게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데요. 자, 이 드라마를 통해 인생이 크게 달라진 분이 있다면 여주인공 전미도 씨 아닌가 싶어요. 네, 원래는 한국의 유명한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아주 좋은 연기를 선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더 얼굴을 날리게 된 건데요. 드라마에서도 깊은 감동을 줬던 노래죠. 원곡은 한국의 실력파 여가수 신효범 씨의 곡이고요. 전미도 씨가 부르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확행 뉴스. 지난주부터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양정아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은 뭐 그 어느 때보다 소확행이 필요한 날인데요. 어떤 소확행 뉴스 만나볼까요?
네, 과연 행복을 드리는 뉴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보는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새로 생긴 용어가 있는데요. 예. 바로 사만삼이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겨울 날씨를 표현할 때 사만사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이 사흘 동안 날씨가 추우면 그 다음 나흘은 날씨가 좀 풀린다 이런 네. 뜻으로 썼는데 이제는 이 말이 사만삼이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사만삼이의 뜻은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좀 정말 와닿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봄과 가을에 보통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게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참 반갑지 않은 그런 신조어네요.
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이란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네. 초미세먼지가 한동안 좀 잠잠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중순부터 중국 내 공장들이 재가동하면서 대기 오염 정도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
중국의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발생 상황을 보면 2월에 잠시 줄었다가 6월엔 거의 복구가 됐고 8월 이후엔 오히려 평년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11월 중순부터는 중국 가정에서도 본격적으로 석탄 난방을 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덮치는 미세먼지 공습의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겨울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만삼이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뭐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요. 이제는 뭐 미세먼지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겨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도대체 이 사만삼이 현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사만삼이는 최근의 기상변화와 연관이 깊은데요.
네.
기상청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평년보다 약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위가 오고 난 후에는 미세먼지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네.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게 되면 바람이 약해져서 대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2월까지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극발 한파가 자주 내려와서 반짝추위가 자주 찾아올 전망인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추위가 지나고 나면 미세먼지가 오는 사만삼이 현상이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뭐 중국 공장 얘기했지만 실은 이 황사나 미세먼지는 몽골에서 시작되는 모래바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중국의 영향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네. 기후적 영향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기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한 정보긴 한데 좀 행복도는 조금 오늘은 떨어지네요. 자, 실제로 벌써부터 미세먼지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9월과 10월에 모처럼 맑은 한반도 하늘을 보시면서 행복해하시는 네. 분들 많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바로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 20일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건 110일 만의 일입니다. 22일에도 고비 사막 일대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서부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정체와 더불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농도가 높아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이 미세먼지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종류는 크게 황사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황사는 지름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모래먼지를 말하고요.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초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이 각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하고 네.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죠. 이 경보 단계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 네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3제곱미터당 3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좋음으로 분류가 되고 환기만 해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제곱미터당 31에서 80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 이때는 가벼운 산책 정도가 가능합니다. 나쁨은 3제곱미터당 81에서 150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노약자들이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요. 3제곱미터당 151마이크로미터 이상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준을 알고 보니까 또 미세먼지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건강에 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치나요?
네, 미세먼지들은 코나 기관지의 점막을 통한 인체에 유해한 먼지 여과 기능들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미터 이런 단위가 굉장히 작은데 그중에서도 네. 초미세먼지는 가장 작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네.
이런 미세먼지들이 폐와 같은 기관에 흡착이 되어서 감염은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또 미세먼지는 폐포를 통해서 혈관으로도 유입이 되는데요.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기 오염물질은 나비나 아황산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 외출을 하게 되면 담배를 장기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무조건 안 나갈 수도 없고 행동 요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는 네. 매우 나쁨 이런 날에는 당연히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또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되는 격렬한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마스크 착용 시에는 코와 입에 확실히 밀착을 시켜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뭐 심뇌혈관 질환자도 건강을 위해서는 되도록 외출을 하는 것이 좋고요. 영유아의 경우도 주의를 해야겠죠.
예.
또 출퇴근길이나 외부 이동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도 조금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통량이 많은 시간을 피하는 것도 좋고 이때 창문을 열고 다니시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피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확행 뉴스 시간에는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피하면 좋을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새롭게 사만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양정아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stop being 이라는 표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stop은 멈추다 라는 뜻이죠. stop과 비동사의 being, b-e-i-n-g 가 함께 쓰여서 그만해, 뭐뭐를 그만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Stop being lazy. Lazy는 게으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만 좀 게을러라 이렇게 되고요. Stop being rude. Rude는 무례하다인데 그만 무례하게 굴어라 라는 말이 되고요. Annoying 하면 짜증나다 라는 뜻인데요. Stop being annoying. 그만 짜증나게 굴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날 짜증나게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Stop being annoying. 그만 짜증나게 굴어. 네, 서로에게 짜증을 선사하는 일은 없길 바라지만요. 일단 표현은 배워두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0월 27일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해산 0도, 강계 6도, 개성 6도, 사리원 함흥 청진 7도, 평양 8도, 신의주 해주 9도, 원산 10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 9도, 해산 13도, 강계 15도, 신의주 17도, 청진 18도, 평양 사리원 19도, 개성 해주 20도, 함흥 원산 2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과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9% 하락한 39.8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03% 상승한 1905.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 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1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14% 하락한 24.6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66.94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말에 빗대서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너무 있었더니 살이 확 쪘다 해서 확진자라는 말도 유행인데요. 북한에도 비슷한 풍자가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 코로나 때문에 살이 확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그러니까 2시간 한 30분 정도 이상은 빠르게 걸으라고 합니다. 신체 활동, 마음의 활동도 늘 적당히 유지하면서 건강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한국의 수많은 노래 잘하는 가수들 중에 믿고 듣는 두 남녀 가수가 뭉쳤네요. 성시경과 아이유가 함께 부르는 그대네요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
그대네요, 정말 그대네요. 그 따뜻한 눈빛은 늘 여전하네요. 이제야 날 봐. 참을